유가는 알고 있다. 유가와 중동전쟁 리스크. 일촉즉발의 중동전쟁 위기에서 유가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디를 가리킬까? SBS 안상우 기자의 취재 파일입니다. 중동발 전쟁 위험이 불거질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바로 유가입니다. 한때 85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국경을 뚫고 침공을 강행하자 5%나 급등하며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막으며 확전 가능성이 한때 커졌지만 다행히 전쟁이 사우디나 이란과 같은 주요 원유 생산국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는 실시간으로 유가에 반영됐고 국제 원유 가격은 다시 7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면서 판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 폭격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소속 고위 지휘관 2명이 목숨을 잃게 되자 이란은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주말 밤 끝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벌였습니다. 지난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반세기 만에 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고 이번에는 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유가는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해 지난해 10월 이후 반년 만에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은 이란이 시아파 맹주의 위신 때문이라도 막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보복 공세 리스크를 가격에 미리 반영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란의 보복 공습이 실행됐지만 국제 유가는 크게 뛰지 않았습니다. 보복 이후에도 90달러 선을 오가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란의 보복 공습이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무려 300개에 달하는 자폭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란의 공습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99%가 격추됐습니다. 미국은 48시간 이내에 이란의 공습이 이뤄질 거라고 미리 알린 상태였고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대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란에서 이스라엘은 2,000km 가까이 떨어져 있어서 드론이 날아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싱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중동국장은 이란의 이번 공격에 대해 철저히 통보되고 느렸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보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쯤 되니 시장에서도 추가 위험은 없겠지라면서 유가에 더 이상 프리미엄을 얹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이란이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건 빈사 상태에 가까운 이란 내 경제 상황 때문입니다. 이란은 지난 2018년 미 트럼프 행정부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후 미국 주도의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8%, -3.1%라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경제 침체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은 재작년 50%까지 치솟았다고 IMF가 집계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면전 카드를 꺼내는 건 득보다 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공습 이후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으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는 게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벌인 공습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확전이 부담스러운 건 이란만이 아닙니다. 이란산 원유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지만 이란은 이른바 회색 시장을 통해 제재를 회피했습니다. 제재 대상인 국영 석유 회사가 아닌 민간 기업을 통해서 선박 바꿔치기, 원산지 속이기 등의 방법으로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값에 중국 등의 원유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유통된 원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유가 안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공급 차원의 인플레이션이 촉발된 상황에서 미국은 유가 안정을 위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눈감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란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340만 배럴까지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량의 3.3% 수준입니다. 1억 배럴이 조금 넘는 전체 공급량에서 1%만큼만 공급 차질이 생겨도 유가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전면전이 일어나서 이란의 원유 생산 설비가 타격을 받아 생산량이 줄면 국제 유가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겐 큰 부담입니다. 더 큰 변수는 하루 평균 원유 2천만 배럴이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외신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앞바다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경계가 삼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다른 나라 배가 나포되거나 공격을 받아서 물자 이동에 차질이 생긴다면 유가는 물론 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이 가해질 겁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이런 맥락은 더 뚜렷해집니다. 이란의 공습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덕분에 국제 유가는 신중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대씩 치고받아서 1대1이 됐으니 이제 그만하자는 이란.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난 더 이상 네 편이 아니야 라고 경고하는 미국.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추가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미 외신 등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를 반영해 시티그룹은 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위든 아래든 가리키지 않고 지금처럼 높은 수준에 머물며 내려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식으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때도 우리 경제는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2.1% 성장하고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봤지만 이는 유가가 $80 초반대에 머문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전망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유가가 $90, $100로 올라가서 오랜 기간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전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번 전쟁이 확전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확전의 위험 앞에서 불확실성을 길게 늘어뜨릴 것인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가는 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SBS 안성우 기자의 취재 파일, 저는 아나운서 정미선이었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